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각 개인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겠죠. 또 각자의 모습이 다른 것과 또 각자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과 또 온 우주 만물과 또 생물과 모든 것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좋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다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으며 또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구별됨의 이 본질, 이 목적을 전하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맥락 안에서 사도 요한은 서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것을 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서신서를 쓴 목적,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밝히죠. 그렇다면 왜 요한이 이 영생의 정의와 함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의 독자들이 살았던 이 당시는 신앙의 큰 도전이 날마다 맞닥뜨리게 되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기도 하고 유대 율법주의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영지주의에 의해서 그의 신앙의 근간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여러 삶의 정황과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는 그들의 신앙의 근거들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했죠. 특별히 요한일서를 보면 사실 성경 전체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딱네번 등장합니다. 그 단어들이. 근데 다 요한일서와 3서에 등장하는데 그네번 중에 세 번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서신에 다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란 무엇이냐? 라는 정의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남기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많은 가치, 멸절사상. 그들은 영생에 관심도 없습니다. 사후세계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종교, 믿음, 신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아무 의미 없는 선택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필요 없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즐기다가 살면 살다가 죽으면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먼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나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로 오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 영생이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을 이제 마지막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목숨을 담보로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선택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 의미 안에서는 어떤 뜻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남의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찾아가서 원하는 것을 매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혼나거나 쫓겨나거나 네 아버지 누구야? 데리고 와! 아마 이렇게 혼날 거예요. 거부당할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장성하게 했어도요.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요구로 인해서 아버지가 침묵할 때도 있고 훈계할 때도 있고 보류할 때가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자녀는 아버지에게 언제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아들이 갑자기 카톡 보내더니 아빠, 나 돈 보내줄 수 있어? 19,000원. 이웃 별로 얘기도 하지 않고 길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단문으로 탁탁탁탁 그렇게만 보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한 거 그냥 막 편하게 다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가 아빠인 저를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물론 저의 착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괜히 책임감도 느껴지고 나쁜 것 아니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성향이 있고 살피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얻고 싶으면요,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여전히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아빠, 저 이거 갖고 싶은데 돈이 없죠? 너무 비싸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욱하잖아요. 물론 제가 아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로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그냥 구해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관계적 특권으로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우리도 인간도 아무에게나 가서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막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기도를 마무리하는 어떤 형식적인 문구라든지 어떤 문장에 의미 없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공식처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장명하신 이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썼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뜻을 천사에게 직접 전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 자체에 그 전체의 사명이 다 담겨져 있고 그 이름 하나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담은 선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리고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려워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 그때에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응답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건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건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요,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예요, 현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담대함의 확신에는 본 말씀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1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처형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만드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둘째는 이 기도의 응답의 때와 방법과 결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기도하는 자의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난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놈 저렇게 해주세요. 막, 아, 저렇게 막 했어요. 막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도요, 인간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도 있어요. 내 응답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때로는 잔인해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과 때와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항상 완전하고 최선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둘째로 영생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담대히 주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갑자기 연상되고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흐름이 생명이다. 이런 말씀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기도 흘러야 정화가 되고 그렇죠? 물도 흘러야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해는 흐르지 않아서 죽은 바다로서의 이름이 사해라고 붙여졌잖아요.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물론 박테리아는 있다고 하지만 피도 흘러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돈도 잘 흘러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어딘가 멈추면 어려움이 생겨요. 흐름이 생명인데 이 흐름에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강한 데서 약한 대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는요, 흐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되 사망의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사망의 길에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서 흐르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그런데 16절에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참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또 뭘까? 예,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학설들 가운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비방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 민수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비방하는 죄. 즉, 풀어서 좀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비방하는 것, 회방하는 것. 예,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편하게 좀 합축해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이런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좀 더 가까이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의 맥락에서 좀 비춰서 보자면 첫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영혼, 지식, 신비한 것은 우월하고 육체의 몸은 비천하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영주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본문서를 쭉 읽어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이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표현의 의도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어떻게 딱 해서 공식적으로 넌 죽어, 기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이 심각한 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엄중히 경계하는 그런 강력한 형태의 강조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모든 형제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에 있는 성도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을 다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겉으로 봤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또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중보해야 기도해야 될 핵심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나에게 보이시고 부담을 주시는 그 영혼들이 영생을 얻도록 사망에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나라가 사망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에 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보이셨던 모범대로 이 기도는요 우리의 형제를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사랑에 실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새 생명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송구 앞에 한 것이 뭐예요? 중보기도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여섯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날이 밝기까지 이 롯과 롯의 가정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멸망의 자리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시켜주시잖아요.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쫙 둘러보세요. 실족하며 하나님께 멀어진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그 영생의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친구가 있고 이 땅, 이 나라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늘 사망의 길에 한 달이 걸치고 있는 나와 성도들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가서 오늘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이 거듭난 자, 영생 있는 자를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영생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도가 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은 아니에요. 물론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와 이 빛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순되지 않고 동시에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은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있는 자들은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있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근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18절, 21절을 통해서 영생 있는 자가 확신할 수 있는 아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그 능력의 손길로 죄를 이길 수 있대요.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안심해도 되고 영생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둘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확신이 있어요. 19절에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요, 인류는 두 개의 소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소속인가 세상의 소속인가, 이 두 가지 소속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그 분명한 소속감이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 안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확신과 암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지각을 주신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을 주셔서 영생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자체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 자체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 관계를 폭넓게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영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실 이 문맥적으로 보면 왜 갑자기 문맥상 연결되지 않는 듯한 어색한 문장이 이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영생은 서두에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통해서 이 영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상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는 모든 것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에요. 그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었을 이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그것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책에, 비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어떤 한 시테크 전문가, 그러니까 시간 경영법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가 그 강연 중에 투명한 하랑이를 갑자기 강대상에다 탁 탁자 위에다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먹만한 한 돌덩이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항아리 속에 탁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 항아리 주둥이까지 채워져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자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다신있게 다들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가 항아리에 이제는 조금 더 작은 자갈을 어느 정도 쏟아놓고 막 흔듭니다. 그리고 그 자갈들이 큰 돌멩이 사이로 착 스며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청중들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어서 준비해온 모래를 항아리에다가 쫙 붓습니다. 그리고 흔들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다시 질문합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이제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항아리가 넘칠 만큼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제가 한 행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잘 궁리하면 얼마든지 더 끼워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하면서 이 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진짜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배워야 할 교훈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기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재물입니까? 혹 승진입니까? 우정입니까? 봉사입니까? 우리가 온갖 잡동사니로부터 먼저 채워놓으면 나중에 큰 돌을 넣으려고 해도 이것처럼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내 인생의 가장 큰 돌은 성경에서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채우지 않으면 그 이외 것들은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간구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그 예배자를 지키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